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또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대한 인생을 위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과 부를, 또 어떤 사람은 안정된 미래를,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 명성을 비전으로 삼지요. 요즘 초등학생들과 우리 청소년들 보면 유튜버가 되는 것, 아니면 아이돌 혹은 프로 운동선수가 되어서 부와 명예를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꿈과 비전인 것 같습니다. 하긴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보고 있는 그 넷플릭스라는 드라마에 어떤 유명한 여자 배우는 한 회당 출석하는데 5억을 받는다 그래요? 엄청난 거죠. 이러니 우리 아이들이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서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누리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직 물질적인 번영과 개인의 영달만을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꿈과 비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갖기 원하시는 꿈과 비전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믿음의 선배가 가졌던 꿈과 비전을 알아보는 것은 참 의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의 심장을 뛰게 했던 비전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겠다 바울이 그랬는데 그럼 이 일은 뭐냐?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놀라운 능력사역이 큰 성공과 열매를 맺은 후에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에서의 3년간의 바울의 사역은 많은 열매를 맺었죠.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의 능력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9장 20절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즉 이렇게 큰 성공이 있은 후에 바울은 여전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바울의 짧은 한마디 속에서 바울의 인생을 불태웠던 강력한 비전을 봅니다. 그의 꿈과 비전은 더 넓은 세상, 더 큰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만을 그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곧 세계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바울의 비전은 사실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과 28절을 보면 바울은 그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져 있는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걸 봐요.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철저히 붙잡고 살아간 결과였죠. 우리는 오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비전을 품어야 하는지 또 그 비전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바울의 비전은 성령 안에서 세워진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는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자신이 선택받은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즉 자신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받은 존재임을 알았다 하는 거죠. 그 이후로 그는 오직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요 비전으로 삼았어요. 그러므로 그의 비전은 그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는 우리말 성경이 가장 중요한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번역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는데 원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엔토프니마티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근데 그 말을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을 품게 된 것은 그가 스스로 세운 비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세운 것도 아니고 전도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로마 출신의 신라와 함께 의논해서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오직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로마 전도의 비전은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주님의 비전이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비전은 이렇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참된 비전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곳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로마 전도의 비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교를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그리스 북부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한 바 있었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금 이제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 서부 지역입니다.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 보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시아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 보면 그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야기하죠. 이때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의지와 계획과는 달랐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이 일이 없었다면 복음은 오늘의 유럽과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습니다. 선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선교를 가리켜서 미시오 데이, 라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션 오브 갓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머리로만 계획을 세우고 내 계산으로만 길을 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여쭙지 않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은 성령 안에서 기도로 세운 비전인가요? 그러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참된 비전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비전을 따라 걸어갔죠. 세계적인 선교의 아버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였죠. 영국에서의 풍족한 삶을 버리고 낯선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교는 언제나 무릎 위에서 시작됐어요. 기도로 세워졌다는 말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고백이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요, 지금 3차 전도여행 중이잖아요. 3차 전도여행은 주후 53년에서 약 58년간, 58년까지 약 6년 동안 진행됐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3차 전도여행 중에 로마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로마에 대한 비전을 선포한 것은 주후 55년에서 56년경입니다. 근데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오늘 보면 21절 보면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이제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이제 바울이 일정을 생각했는데 근데 그 일정은 그로부터 훨씬 뒤에 이루어집니다. 즉 바울의 이 로마 전도에 대한 비전은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예상이나 바울이 계획한 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이죠.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를 거쳐서 남부 지역인 아가야를 지나 거기서 이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곧바로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전혀 그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붙들려서 린치를 당하죠. 그때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끄집어내서 폭도들에 끄집어내서 쇠사슬을 묶고 로마의 병령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때가 주후 약 58년경입니다. 3차 전도행 마치고 돌아온 때죠. 그리고 거기서 로마 총독이 있던 가이사라로 옮겨져가지고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으며 감옥에서 지내게 돼요. 그러고 나서 마침내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서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때가 주후 60년에서 61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로마에 대한 비전을 선포한 지 거의 5년 내지 6년이 지난 뒤였어요. 사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이 성령님이 주신 비전이니까 그 모든 일이 순적하게 그리고 빨리 진행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일은 그가 생각한 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울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어요. 자,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기만 하면 반드시 죽이겠다는 암살단이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40명으로 구성된 이 암살단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보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때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예루살렘을 활보하고 다녔다면 바울은 아마도 로마에 가기도 전에 예루살렘에서 테러로 죽임을 당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랬어요. 바울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자지도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40명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로마의 천부장이 체포되어서 가이사라로 압송되어서 유대인의 암살단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또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이 주로 로마의 군인들과 이제 뱃사람들이 2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로마 군인들의 보호하에서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로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때가 주후 61년경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로마에서 압송된 사건은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로마 군대를 통해서 오히려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생들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오직 성령 안에서 계획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에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울의 이 비전은 멈출 수 없는 비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두 번의 전도여행을 했고 이제 그 세 번째 전도여행의 말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었죠. 계속되는 유대인들과 핍박과 박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을 바울은 후에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총 정리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그런데도 바울은 여전히 말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다면 왜 하필 로마입니까? 그 당시 로마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로마는 전 세계의 심장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권력과 부가 집중된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러므로 로마가 복음화되면 그 로마 제국의 길과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는 로마를 넘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땅끝인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던 겁니다. 복음을 향한 바울의 비전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에베소 정도에서 멈출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로마도 보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에베소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미 본 대로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어요. 두란노서원을 통해 말씀 사역에 흥황하게 되었고 이 아시아에 사는 자, 사도행전 19장 10절 보면 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이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공이었죠. 또 지난주에 보았듯이 바울의 능력 사역을 통해서 병든 이들이 고침받고 악한 영들이 추방되었고 이를 통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마술과 점술이 유행하던 에베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게 되었고 마술을 하고 점을 치던 이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가진 책을 다 불태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9장 19절 보면 이때 불태운 마술책이 은 5만이었다 했어요. 은 5만 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5만 드라크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노동 그 품삯을 계산해 보면 올해 우리나라 노동자 최저임금이 한 시간에 만 30원입니다. 만 30원? 30원 우수는 빼고 만 원으로 치면 하루 8시간이라면 하루 지금 한국의 노동자의 최저 품삯이 8만 원이에요. 8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약 40억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요새 책 한 권 값을 2만 5천 원으로 따지면 그때 불태운 책이 16만 권이에요. 엄청난 거죠. 만약 책 한 권 5만 원을 따져도 8만 권이나 되는 책을 불태운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마술책들을 불태운 사건은 에베소 도시 전체를 놀라게 하는 대사건이었을 겁니다. 자, 그만큼 에베소에서의 이 바울의 능력 전도는 외관적으로 보기에 엄청난 성공이고 부흥을 경험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정도로 얼마든지 만족하고 그 선에서 멈출 수 있었어요. 그는 에베소에 안정적인 교회를 세우고 편안히 사역하며 안주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복음의 전진은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 성공하면 만족하고 멈추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조금 안정되면 안주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동안 우리 주안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해 왔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하셨을 때 우리 교회는 약 300여 명이 출석하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목회하신 3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는 그 100배, 200배가 훨씬 넘는 교회로 부흥 성장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는데 거기서 만족하고 멈춘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결코 복음을 위한 전진을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한국 교회가 전도를 포기하고 있어요. 손 놓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안에 깊은 패배의식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선교도 포기해서 선교사들 후원하는 걸 멈추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선교사 후원을 끊어버렸어요. 이런 모습은 정말 우리 주님이 슬퍼하실 모습이에요. 참 성도는 바울처럼 성령의 불로 가슴이 타오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참된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교회의 사명이요 참된 비전으로 삼고 복음을 위한 전진을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당회원들이 내일 봉사 떠나는 거예요. 간접적인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한 우리의 비전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한교회가 수만 명의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만해도 되는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바울의 비전은 오늘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바울의 비전이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이 시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 각자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의 땅끝은 지리적으로 먼 곳일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 사람들은 로마나 서바나를 스페인을 땅끝으로 생각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죠. 그래서 유럽 대륙의 끝에 있는 서바나,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땅끝은 지리적으로 가장 먼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땅끝은 수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는 저 먼 아프리카나 남미의 아마존 정글 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은 선교사님들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그래서 아직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 먼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먼 곳에 대한 비전을 품고 선교를 하려면 우리는 우리를 대표해서 먼 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또 중보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후원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끝을 품고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우리 교회의 이 나래 선교사 4,600명은 너무나 중요한 땅끝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래, 날개란 뜻이죠. 나래 선교사는 기도와 재정의 두 날개로 땅끝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아직 나래 선교사로 이 선교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주안의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에게 로마를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두 나래 선교사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권면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한 권면입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 선교국에서 마련해 놨을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신청하세요. 자, 그런데 땅끝은 이렇게 지리적으로 먼 곳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지구는 평평하지 않죠. 둥글죠. 지구는 둥글기에 누구든 한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자신이 서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방향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 자리로 오겠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백준영 진영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땅끝을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바로 1차적인 땅끝이라고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재미있는 해석이지만 저도 그 해석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동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나에게는 1차적인 땅끝이라면 여러분의 땅뜻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이 바로 여러분에게 땅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바로 그 가정이 여러분의 로마요, 서바나요, 땅끝이란 말입니다. 또 여러분이 서서 일하는 직장이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많죠?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학교가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여러분 학교 친구들, 동료들,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 많죠?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서서 물건을 팔고 장사하는 가게와 일터가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우리 주안교회가 서 있는 이곳 부평이 주안이 송도가 우리의 땅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땅끝, 즉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일터 선교사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먼 외국에 나가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1차적인 땅끝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일터 선교사들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들아, 너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고 네가 바라보아야 할 로마이니라. 주님이 시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자기가 서 있는 땅끝에서 로마를 바라보고 일터 선교사로 살아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안수집사님, 직바의사인데 그는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병원 문을 열지 않아도 되는데 문을 열어서 교회로부터 소개받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치과 치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특별히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죠. 비전이 이끄는 삶. 그 책을 나눠주면서 비전이 이루는 삶에 대해 전하고 있어요. 집사님은 그의 1차적인 땅끝인 치과병원에서 일터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국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교회 또 다른 집사님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직장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인도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10명이 넘는 직장 동료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는 자신의 땅끝인 직장에서 일터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농학자였던 윌리엄 클라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876년 그는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삿포로 농업학교, 지금 이제 홋카이도 대학이 되었는데 거기 부임했어요. 그런데 그는 농업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영혼의 비전을, 꿈을 심어주었어요. 그가 본국으로 귀국하며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소년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품으라. Boys, be ambitious in Christ.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는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아니고 명성이라 불리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얻어야 할 모든 것을 위해 비전을 품으라. 큰 꿈을 품으라. Boys, be ambitious. 그랬어요. 유명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윌리엄 클라크는 기억하지 못하도 소년들이여 꿈을 품으라, 마음에 큰 꿈을 품으라 하는 이 말은 기억할 거예요. Boys, be ambitious.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뒤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큰 비전을 품으라. 클라크 박사의 이 말은 일본 젊은이들, 아니 전 세계 젊은이들의 가슴에 비전을 심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여러분은 오늘 어떤 비전을,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안정입니까? 세상의 칭찬과 명예입니까? 아니면 클라크 박사가 권면한 것처럼 주 안에서 가진 꿈과 비전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로마를 보기를 원합니다. 땅끝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원대한 비전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로마를, 세계를 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올려주세요.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 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주님, 제가 서 있는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서서 다시 결단합시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겠습니다. 결단합시다. 이렇게 결단하며 각자의 땅끝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사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나라의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온 세상을 향한 땅끝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우리도 로마를 보기 원합니다. 나도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비전을 세우게 하시고 지금 내가 딛고 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선교적 삶을 삶으로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